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어둠에 갇힌 우리 마음이 빛이 되게 하시고 죽음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소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걸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침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 되게 만드는 이 말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게 있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경험들은 묵살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저녁에 하고 있는 그 정 때문에라는 그런 그 드라마를 보면은 그 요즘에 그 딸이 결혼하겠다고 나서죠. 그걸 엄마가 말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 그 나오는데 그 엄마가 딸의 결혼을 말리는 이유는 남자가 변변치 못하다 그겁니다. 재산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 직장도 제과점의 종업원이고 한마디로 사기감으로는 빵점이라는 거죠. 후보 측에도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엄마가 말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뭐 너 그 사람에게 시집 가면은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되게 나는 아주 좋은 사이 보고 싶다. 자, 이건 아니라도 너는 그 사람에게 시집 가면은 고생한다. 자, 그게 반대 이유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엄마가 반대하니까 딸이 뭐라 하냐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결혼하겠다. 또 이렇게 우겨대죠.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은 도저히 행복할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런 딸하고 엄마가 이제 한 번은 강가에 가서 앉아가지고 사랑은 현실과 다르다. 이런 아주 유명한 진리의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은 현실과 다르다. 결혼하기 전에야 사랑만 가지고 얼마인지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실제로 결혼해보면은 사랑만 가지고 못 사는 게 인생이다. 자, 그래 하면서 자기 경우를 이제 예로 들었습니다. 나도 옛날에 결혼할 때는 사랑만 있으면 될 줄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니더라. 그러니까 너도 일찌감치 그걸 알고 그만두라. 이렇게 딸에게 설득을 해요. 만약 여러분 같으면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그래도 사람인데 딸이 좀 더 나은 집에 시집 가가지고 편안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것 가지고는 뭐 나무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딱 한 가지를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모의 심정만 심정이고 자식의 심정은 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입장만 내세우지 자식의 입장은 내세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엄마가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인간은 사랑에 빠지면 말려도 안 된다는 거. 이걸 모르더라는 거죠. 한번 눈 돌아버렸으면 그거 못 고쳐놔요. 결혼해야 직성 풀리는 것이지 그건 말려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결혼할 때 사랑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인간들의 보편적 생각입니다. 다 그래요 누구나. 그런데 그 생각은 결혼해가지고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 맞다, 현실과 결혼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경험해보지도 안 했는데, 이 결혼도 안 했는데 미리부터 사랑을 포기해라고 강요하는 것은 바로 그 부모가 부모 자기의 인생 경험을 가지고 자식을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잘못됨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살다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 이것은 직접 살아보고 나서 깨달은 것이죠. 그렇다면 자식들도 살아봐야 직접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가장 옳은 게 뭐냐면은 자식들이 그렇게 살아보도록 그냥 놔두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길로 가는 건 막아야 되죠. 그러나 부모가 자기가 경험한 걸 기준해가지고 자식들에게도 자기 경험한 대로 살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바른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현실이 아니다는 거, 이걸 살아보면서 깨닫게 되지만은 그 깨달은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 엄마는 내가 발견한 그 깨달음이 그 진리다, 이게 옳은 거다, 이리 생각한단 말입니다. 결국에 그 딸의 엄마가 내가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딸에게 무작정 내가 경험한 대로 따라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깨달음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자식에게 부모로서의 경험을 요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가령 야야 내가 학교 다닐 때에 공부를 안 해가 지금 내가 요 모양 욕구로 산다, 그러니까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같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다고 했을 때에 그 아버지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공부를 안 하면 사회에서 대접 못 받고 천한 꼴이 된다, 이런 경험이 그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식에게 공부를 해라 이렇게 다고친단 말입니다. 안 하면 나같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그런 경우에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은 자식이 공부를 하고 안 하고 여기에 따라서 사회의 모든 앞날이 결정되어 버린다, 이게 지금 잘못된 생각이라 그 말이죠. 사랑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도 결혼해가지고 살아본 사람이라면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랑과 현실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분명히 현실을 극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건 절대로 사랑이다 말을 못해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한 게 사랑이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아간다, 이게 진짜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랑만 있다면은 뭐 현실이 어떤 현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끊지를 못합니다. 그 사랑을 방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단절을 못 지킨단 말이죠. 결국에 문제는 내가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 이건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살아보니까 사랑과는 다르더라,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앞세워가지고 그 딸의 결혼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잘못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 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꾸 사시면서 내 부모 입장에서 내 경험을 자식에게 요구하지를 마세요. 자식은 자식의 경험을 얻기 위해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놔둬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랑은 현실과 다르다, 그 생각이 지금 내가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속에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무조건 결혼을 말린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은 자기를 포기하고 오직 상대방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랑이 인간에 가능한가? 불가능하죠. 절대로 불가능해요. 자기를 버린 사랑을 여러분이 이 땅에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그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말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 네가 선택한 그 아주 여건이 좋지 않은 그 남자 네가 결혼해봐가지고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네가 깨달아봐라, 이게 부모가 할 일이죠. 그게 부모 입장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뭐 사랑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은혜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과 현실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요 은혜와 현실이 다르다 생각합니다. 은혜는 은혜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리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교회 다녀가지고 은혜를 받다 할지라도 은혜만 가지고는 세상을 살 수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어렴풋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오면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은혜 받짝 하면은 은혜 받으면 떡이나 밥이 나오나 이런 생각들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백날 은혜를 받아봐야 내 입에 들어오는 데는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 이걸 교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생각 은혜가 뭐냐면 결국에 밥을 주고 떡을 주는 그런 은혜로 전락돼버린 거예요. 내가 현실을 살아갈 때 그 현실을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거 그것을 은혜다 이리 생각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내 인생길을 뭔가 편안한 쪽으로 잡고 도닥거리고 인도해주는 거 이걸 갖다가 은혜라 이리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1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은혜를 받았으면은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이게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은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다오 이런 얘기.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은혜 받았다는 그런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은혜 받았다. 설교를 듣고 나서도 은혜 받았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기도하고 나서도 은혜 받았다 이런 말도 하고 뭐 찬송을 부르고 나서도 은혜 받았다. 또 다른 사람이 자기 어떤 신앙의 경험을 얘기하는 간증을 듣고 나서도 야 은혜가 되더라 은혜 받았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전에 은혜 받았다는 말 했을 때에 그때 상황을 잘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때에 뭘 기준해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말을 했냐 그 말입니다. 도대체 뭘 가지고 기준해서 무엇으로 내 은혜를 판단했냐 그 말이죠. 아마 대개 경우는 이런 거예요. 어떤 말을 듣고 내 마음에 딱 와닿는 말을 들어가지고 마음이 뭔가 감동이 되었을 때에 뭔가 감격을 느끼고 또 기분적으로 뭔가 좀 어떤 변화가 오는 듯한 그런 현상이 있었을 때에 아 이게 바로 은혜구나 이리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내 귀에 쏙 들어오고 내 마음에 쏙 와닿는 그런 말이 들려왔을 때에 그 말이 딱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되게 그렇게 해요. 그게 은혜 받은 거죠. 그런데 감동이나 감격이라는 거 이러한 것은요 굳이 우리가 설교를 안 듣고 뭐 TV에서 남이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한 거 이것만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감격이 돼요. 그럼 그것도 은혜 받은 거냐 그런 말이죠. 우리가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너무 은혜를 남발하면 안 돼요. 은혜 받은 것도 아닌데 은혜 받았다 큰 소리 좀 안 한다 그 말입니다. 특히 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저 분위기에 빡 도취돼가지고 감정의 어떤 변화 같은 거 이걸 가지고 은혜라고 말하지를 마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서 은혜가 뭡니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답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은혜라는 걸 한번 설명해 보이소 하면은 모르긴 몰라도 설명할 분이 드물 거예요. 은혜란 말을 많이 쓰긴 써봤는데 정작 은혜가 실제로 뭔가 하는 것은 까맣게 모른 채 은혜를 남발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아는 게 은혜가 비로소 출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모르고서는 은혜를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땅에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땅을 파고 밭에 파면은 은혜가 나옵니까? 은혜는 이 땅에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죠. 은혜를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한 일이 곧 은혜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 뭡니까?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하신 일. 그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런 말하죠. 그 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진 일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한 일이고 그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결국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망 속에 내가 있다. 내가 처한 그 사망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 사망 속에 있는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깨달았을 때에 그걸 가지고 은혜 된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망 속에 있는 존재라 모르고서는 은혜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백날 하나님이 날 살렸다. 이게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망 속에 있는 나를 깨닫고 그 속에 누가 나를 건졌는 걸 알 때에 그때 비로소 은혜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꼭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오고 막 뜨거운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것으로 은혜를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은 뭐 마음에 뜨거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게 없었지만은. 근데 모든 사람이 그래야 한다. 그 잘못이란 말입니다. 남이 뭐 은혜 받을 때 마음이 뜨거우더라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난 안 뜨겁던데 난 차디 차던데 그런 은혜가 아닌가 이 생각하지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다 뭔가 감동이 왔다 이 자체가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데 그게 은혜라 그 말입니다. 깨달으면 됐지 굳이 마음이 뜨거워야 되고 어떤 감동이 와야 되고 어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 이걸 생각하지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깨달은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이 하지 못한 이상한 체험을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은혜는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고 나를 깨닫고 거기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자기의 행함을 보지 않고 자기를 나를 사망에서 건져준 분 그분을 그냥 찾을 뿐이에요. 그게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나를 살렸다는 것은 나는 은혜 아니면 못 산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다. 그럼 결국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산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는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 뭐냐면은 은혜를 갖다가 내 행함을 가지고 은혜를 끌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해가지고 은혜를 받아보려고 하는 것. 또 받은 은혜를 내가 힘써가 지켜보려고 하는 것. 이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보면 은혜 받았다 하면 그 받은 은혜를 갖다가 잃어보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은혜를 지키려고 내가 힘을 써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안 잃어버려야지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안 잃어버리려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은혜를 안 잃어버린 것이고 성경을 봐야만이 은혜를 안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그 말대로 은혜를 지키고 못 지키고 하는 것이 인간 손에 달린 것이라면 은혜 받은 후에 인간은 그럼 자기 은혜로 자기 체감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은혜로 사는 것입니까? 결국에 그 은혜를 내가 지키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건 처음에 일 뿐이고 그건 절대로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은혜를 지키고 은혜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를 마시라는 거예요. 자꾸 그리 생각이 되면은 결국에 은혜를 내가 지키려고 내 열심히 등장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 지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데 그 은혜가 딱 한 번으로 끝나고 남은 것은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열심히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버리.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한 번 주어지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은혜를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주어졌으면은 내가 그 은혜에 점령이 되어야 되고 은혜에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것이 날마다 은혜를 갖다가 막 받아들이라 이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에 다스림 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은혜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깨닫기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깨달은 후부터는 계속해서 나를 붙들고 나를 다스리는 권세고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 보면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은 은혜가 아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은혜가 은혜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은혜에 의해서 다스림받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매어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갖다가 정복에 들어오는 걸 말을 해요. 점차 여러분을 갖다가 정복에 들어가는 것. 점점 여러분을 다스려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필히 그 은혜를 주신 분의 주관 아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은혜 받았다 이렇게 큰 소리만 빵빵 쳐대면서 내 인생을 고집하고 내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인다면은 그건 결국에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은혜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기 위해서 뭘 하자는 것 이건 몽땅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도 뭐냐면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서 벗어나가지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내가 보니까 그 은혜에 다스림 받지 않고 있다 그걸 가지고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 하면서 은혜의 다스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헛되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은혜를 잘 간직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셔야 되죠. 여러분들 은혜를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가 간직되어 있다고 여러분이 장담을 하십니까? 과연 깨달은 은혜 그 은혜로 다스림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필히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심으로 은혜로 살아가는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아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시려면 오늘 본문 보면 그대로 나와요. 자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을 하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승리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비행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 가운데 살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도 바울의 흔적이 바로 4절부터 10절까지 그 모습이에요. 그게 은혜를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뭐 말로만 은혜 받았다 은혜로 산다 뜻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를 내놔 봐야 할 게 아니야 그 말입니다. 받았으면은 여러분 속에 은혜 간직되어 있다면은 그 은혜 흔적이 보여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흔적이 뭐냐? 무명한 것 같고 아깝고 징계를 받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이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명한 자 같이 살고 부유하게 살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이 바로 은혜 가운데 사는 흔적이라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런 은혜의 표시가 여러분께 있나라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만은 부유함으로 살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근심한 자 같지만은 항상 기쁨을 살아가는가. 이게 뭐냐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 근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조건이 있지만은 항상 기뻐하며 이 땅을 살아가느냐. 그렇다면은 은혜를 간직하는 은혜의 흔적이 있는 신자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모든 걸 가진 것처럼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스스로 물어보세요. 은혜가 있는 신자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있음의 흔적입니다. 은혜 있음의 흔적. 여러분이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면 뭐합니까? 목사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돌아가면은 금방 근심 빠져버리고 염려 빠져버리는데 그럼 그런 사람 도대체 은혜가 뭡니까 도대체? 은혜가 뭐 설교 시간만 잠깐 왔다가 나그냅니까? 은혜라고 하는 건 받았으면 그 은혜가 나를 정복을 해야 됩니다.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 분명히 그 은혜에 의해서 달라진 흔적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흔적들이. 그 흔적이 뭐냐? 바로 4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모습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걸 자꾸 읽어보면서 그 흔적이 과연 나에게 보이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나에게 보이는가.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이라고 했죠. 죽은 자를 살려준 것, 그게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게 하시고 거기에 감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로 다스림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은혜로 살아가니까 항상 소망하는 건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세상 것이 남들 가진 것보다 적고 없다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여유 있게 넉넉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왜? 속에 은혜가 있으니까, 소망하는 게 천국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읽어보세요. 세상에 상관 있는 게 나오는가. 세상과 아무 상관없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요 항상 버릴 준비를 하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세상 것을 아끼지 마세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아끼는 게 있습니다. 귀한 거, 비싼 거, 내 전성이 들어있는 거, 이런 것들은 사람이 다 아끼면서 애지중지해요. 여러분들 집에도 아끼는 게 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에 거기에 빠져버려요. 거기에 매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샀습니다. 그 사는 것을 갖다 왜 삽니까? 내가 사용하려고 세상을 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아끼거든요. 그게 이상해요. 사용하려고 샀으면 막 사용하면 되는데 그걸 아낀다 그 말입니다. 뭐 또 드라마 얘기를 죄송하지만은 언젠가 드라마를 보니까는 갓 시집온 며느리가 그릇을 깨요. 그릇을 깼는데 그걸 본 그 시엄마가 아니지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되게 만칩니다. 야야야 너희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아냐. 내가 참 그 옛날 없을 때 겨우 하나 개 들어가지고 하나 사가 지금까지 딱 세 번 썼다. 세 번 썼는데 그걸 네가 깨냐 이래 하면서 며느리를 되게 야단을 칩니다. 저는 그걸 보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속으로 잘 깼다 잘 깼다 잘 깼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서 그릇을 쓰려고 샀지 보관을 샀습니까? 보관하려고. 아니 세 번 쓴 그릇이 그릇입니까? 그게 그 손님이지. 그 사람들이 뭐냐면 뭔가 자꾸 귀한 것을 아끼려고 해주는지 하고 이 드라마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있으면은 부모가 뭔가 아끼고 있는 게 깨버려서 그냥 깨버리고 갖다 버려버립니다. 그 사탄은요 사람이 애지중지하는 거 아끼는 거 그걸 통해 역사를 합니다. 항상 그래요. 여러분이 아끼고 애지중지하고 귀하게 있으면 꼭 그걸 통해서 역사하게 돼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게 뭐 자식일 수도 있고 뭐 또 재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죠. 우리는 내가 포기 못하는 거 항상 그걸 마귀가 노리고 있는 거, 내가 포기를 못하고 있는 거. 2절 보면은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말을 하죠. 이게 뭐 지금 있고 은혜 받기 딱 좋을 때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시대가 급하다 이런 얘기, 시대가 급하다. 여기 지금이라 말하는데 지금이 뭐 지금을 말합니까? 이 성경 쓰여질 때 그때 지금입니다. 그때 지금, 지금이나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뭐냐면 급하다. 왜? 심판이 놓여있으니까 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판이 놓여있으니까. 지금의 시대는요 세상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은혜가 우리를 살리니까, 은혜가 심판 속에 나를 건지니까 지금은 은혜가 필요할 때다.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럽니다. 구원의 날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은 다 같이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다 같이 은혜가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는 이런 식으로 교회를 나오더라는 거죠. 나 은혜 안 받아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담대한 마음과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같이 은혜 받은 자로 제가 보고 싶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음을 믿도록 일하셨어요. 근데 그 받은 은혜를 어디에 두고 사시냐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은혜를 두고 살아가는가? 과연 내가 은혜를 헛되이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은혜가 죽어진 신자로서 내가 은혜에 붙들 살고 있는지 그걸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붙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에 붙들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혹시 내가 은혜를 헛되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사망이 나를 건졌는데 그건 팽개쳐버리고 세상 끝만 귀하다고 소리치며 살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은 아닌가. 그게 은혜를 헛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새 피조물 되게 하셔가지고 생명 안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은혜 감사도 말합니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에 붙들려가지고 그 은혜에 점령돼가지고 사시면서 오늘 본문 나온 대로 은혜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가난하지만 없는 것 같지만 무명한 자 같지만 곤란과 핍박과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주님 때문에 부유하게 살아가고 능력하게 살아가고 모든 사람 부욕해 하는 그런 은혜의 흔적이 보여지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상 사람 누리지 못할 영원한 생명의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 은혜를 참으로 잘 간직한 채 그 은혜에 붙들려 살고 있는 그런 삶이 보이고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차근차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세상 것을 버려가는 그런 삶에 충실히 살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것이 없고 가난하고 머뭇거리고 굶주리고 핍박과 곤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무명하고 무시받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부유한 그런 마음으로 이 땅 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원하옵나니 은혜를 받았다고 말로 끝나는 그런 죄가 아니고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저희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흔적이 저희를 통해 이 땅에 보여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린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신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